보통 우리가 그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나 위대한 왕이 등장한다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완벽한 갑옷을 입고 화려한 군마를 타고 나타나서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약간 그런 화려한 모습 말이죠.
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핀 조명을 딱 받는 뭐랄까 그런 직관적인 힘의 과시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사실 그게 우리가 아는 현실 세상의 권력 작동 방식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영웅이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을 구원할 억만장자 최고 경영자가 막 헬기를 타고 엄청 화려하게 등장할 줄 알고 사람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연히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그 경영자가 저기 동네 무료 급식소 줄 맨 뒤에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그냥 조용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했을 때의 충격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가 바로 이런 되게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인 모순을 다루고 있습니다.
와, 방금 말씀하신 그 무료 급식소 줄이라는 비유가 진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수수께끼 핵심을 엄청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이 철저하게 엇갈리는, 그리고 그 엇갈림 속에 숨겨진 진짜 거대한 의도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흥미진진한 텍스트 탐구에 함께하시는 늘 배움의 목마른 학습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로버트 치전 박사님의 신학 강의 자료인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두 번째 세션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그 수수께끼 같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무려 수백 년 뒤에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삶이랑 어떻게 이렇게 소름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겹쳐지는지,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해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군마를 타고 온 정복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린 그 리더의 진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신약에서 어떻게 실현되기 시작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거대한 서사의 시작점을 보려면 우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의 한 장면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대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나이 든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아, 네. 시몬이요?
네. 이 시몬이 성전에 받쳐지러 온 한 갓난아기를 딱 품에 안고는 엄청나게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합니다.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이죠.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인데 이 안에는 정말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아기한테 덕담 한마디 건넨 수준이 아니거든요.
갓난아기를 안고 세상을 비출 빛이라고 선언했다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통찰이라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사야 42전 그리고 49장에 등장하는 그 이방의 빛이 될 여호와의 종에 대한 수백 년 전의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걸 지금 자기 품에 있는 이 갓난아기에게 바로 적용을 한 겁니다.
와, 수백 년 전 예언을 아기한테요. 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엄청 고통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노인 선지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조그마한 아기 안에서 그 옛날 텍스트가 예언했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본 겁니다.
진짜 극적이네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아기를 보고 그 예언을 떠올렸다는 게요. 그런데 이 인물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건 마태복음 3장의 세례식 장면부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무료 급식소 줄에 선 CEO 상황이 정확하게 벌어지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세례라는 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전혀 흠이 없고 회개할 게 없는 존재가 굳이 그 회개하는 죄인들 틈에 섞여가지고 그 요단강 흙탕물 속으로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줄을 섰단 말이죠. 오죽하면 세례 요한조차도 너무 당황해서, 아니 이거 순서가 완전 잘못됐다.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왜 나한테 오시냐? 막 이러면서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대체 왜 자기 사역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한 걸까요?
아, 방금 던지신 그 질문이 바로 이 텍스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치전 박사님의 분석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대중들한테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절대 아니었어요.
아,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
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 뭐냐면 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인들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죠.
동일시요.
써, 첫걸음부터 자기를 타자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희랑 달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거부하고 철저하게 그들과 똑같은 위치,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멀리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흙탕 속으로 본인이 직접 걸어 들어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딱 끝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거든요.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이죠.
오, 그 하늘의 음성은 저도 좀 익숙한 구절이네요. 근데 이게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이사야서의 그 종 개념이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음성이 사실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구약 성경에 흐르는 두 가지 거대한 물줄기가 이 순간 하나로 폭발적으로 결합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앞부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은 구약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건 온 세상을 통치할 다윗 계통의 위대한 왕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아들은 왕을 뜻하는 거군요.
네, 반면에 뒷부분에 내 기뻐하는 자, 이거는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사야 42장 1절의 표현입니다. 즉, 성령을 받고 묵묵하게 고난을 감당할 여호와의 종을 뜻하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할 절대적인 왕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희생해야 할 종의 역할, 이 양 극단에 있는 게 지금 하나의 정체성으로 딱 묶였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정체성,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이랑 고난받는 종의 임명식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었다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선언이 바로 저 짧은 음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셈이죠.
와, 그렇게 풀어서 보니까 진짜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메시아의 행보가 갈수록 좀 더 미스테리해지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막 질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진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드디어 자기 능력을 세상에 증명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 반대파들이 핏발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물러나 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한테도 내가 누군지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단단히 입단속까지 시켜요.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네, 자신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막 숨기는 패턴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딱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만약에 제가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온 메시아고 심지어 막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의 능력까지 가졌다고 쳐보자고요.
네.
저라면 당장 세상에서 제일 잘나가는 PR팀 고용해가지고 그 치유하는 영상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바로 올릴 겁니다. 봐라,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왕이다 이러면서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광고를 때려야 사람들도 저를 믿고 막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숨으려고만 하는 거죠? 뭐 요즘 유행하는 장르물에 나오는 힘을 숨긴 은둔형 영웅, 약간 그런 콘셉트인 건가요?
하하, 현대인의 관점, 특히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한 PR 전략이긴 하죠.
맞아요. 엄청 답답하죠.
하지만 그 침묵하고 자기를 숨기는 행동이야말로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첫 번째 노래의 정수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아, 당시 시대상이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 아래에서 진짜 피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는 과거 시리아 제국에 맞서서 막 칼을 들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던 마카비 가문 같은 강력한 군사적 전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칼이랑 창으로 로마 압제자들을 싹 다 뒤집어 엎고 힘으로 복수해줄 그런 영웅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들을 싹 다 쓸어버리는 마블 어벤져스 같은 등장을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군요. 근데 그냥 조용히 병이나 좀 고쳐주고 심지어 그것도 소문내지 말라고 입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당장 피 흘리는 혁명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행한 치유사역은 군사적인 힘의 과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질병이랑 고통이라는 거는 결국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이자 근본적인 상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고통을 직접 지워내면서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자기 자신을 깊이 껴안은 겁니다.
근본적인 상실을 안아준 거다.
네. 치전 박사님은 이거를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려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긍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힘을 막 과시하고 선전해서 사람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군대를 모으는 그런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서지기 쉬운 약자들을 되게 섬세하게 돌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소문이 나는 걸 막으신 거죠.
아, 무력으로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치유하는 근글, 그게 진짜 전략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은 17장에 나오는 이른바 변화산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증명되는데요.
변화산 사건이요?
네, 세 명의 제자 앞에서 그의 모습이 엄청 영광스럽게 확 변형되는 되게 신비적인 체험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 역시 그를 막 군사적인 정복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사야 42장의 타이틀인 택하신 자, 즉 고난받는 종으로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 화려한 영광의 순간에도 그의 본질은 변함없이 섬기는 종이었던 거죠.
진정한 힘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역설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부드러운 치유자, 조용히 물러나는 겸손한 종. 네, 다 좋습니다. 아름답죠?
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숨어만 있고 악한 사람들 위로만 해준다면 대체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악과 억압은 도대체 어떻게 부딪힌다는 거죠? 솔직히 너무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거 아닌가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의 서사를 이사야 42장에서 49장으로 확 넘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전 박사님 자료를 보니까 이 42장과 49장 사이에 무려 7장이나 되는 엄청 거대한 텍스트의 공백, 간격이 있거든요. 이 빈 공간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나요?
아, 진짜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 거대한 공백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입니다.
네, 이방 제국의 왕이요? 구약 성경 예언 한가운데 그것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대목에 갑자기 이방 왕이 왜 튀어나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적으로 해방시켜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고레스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정복자이자 해방자로서 당시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완전히 그냥 뒤바꿔 놓은 인물이거든요.
엄청난 힘을 가진 정복자였군요.
네. 치전 박사님은 42장과 49장 사이에 굳이 이 고레스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들어간 게 아주 의도적인 텍스트 구조라고 분석을 하십니다.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칼과 창을 써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즉각적 구출을 해낸 고레스의 이야기를 먼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대조군을 세우는 셈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4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정치적 독립을 넘어선 인류 전체의 영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할 진짜 종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무대를 확 전환하는 겁니다.
어허.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해방이랑 차원이 다른 영원한 구원의 스케일 차이를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주려는 의도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해방자 고레스를 먼저 딱 보여준 다음에 아예 차원이 다른 궁극의 급판왕 해방자를 등반시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진짜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4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종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갑자기 완전히 확 달라지거든요. 49장 2절을 보면 이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에 비유를 해요. 그리고 그를 갈고 닦은 화살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솔직히 여기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종이라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 무슨 날카로운 칼을 물고 화살을 쏘는 이미지라니. 이거는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엄청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아닌가요? 완전히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텍스트 겉면만 피상적으로 딱 보면 충분히 그렇게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칼과 화살이 들려있는 곳이 전사의 손이 아니라 바로 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 손이 아니라 입이다?
네,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물리적인 살상 무기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선지자적 말씀이 가진 그 압도적인 파괴력과 강력함을 비유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칼로 막 사람을 베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기가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종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위로자나 묵묵히 고난받는 희생자, 거기서만 머물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거침없이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겸비하고 있는 거죠.
위로자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네요.
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냥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려고 던져주는 솜방망이 같은 뻔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숙련된 전사의 손에 딱 들린 명검처럼 세상의 위선과 거짓을 단칼에 베어버리기도 하고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살처럼 사람들의 굳은 마음 깊은 곳을 확 찌르고 폐부를 관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치명적일 만큼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조용히 안아주는 한없이 부드러운 종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거짓 앞에서는 절대 어떤 타협도 없이 예리하게 꽂히는 무기가 된다. 와, 이거 진짜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네요.
그렇죠.
자, 그럼 49장 텍스트를 조금만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종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종의 이름이 아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시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 나오는 5절을 보면요. 이 종의 임무가 야곱,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또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또다시 혼란이 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뇨? 주체랑 객체가 완전히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겁니까?
이 복잡해 보이는 퍼즐을 풀기 위해서 치전 박사님이 모형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딱 꺼내 드십니다.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역사 속 이스라엘이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었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실패만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는 이들을 귀가 먹고 눈이 먼 실패한 이스라엘이라고 묘사하죠.
아, 그 구역에 계속 나오는 그 답답한 모습들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으로 실패한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원래 그들에게 맡겼던 사명, 즉 세상을 향해 이방의 기치 되라는 그 사명을 기어코 완수해낼 단 한 사람의 완벽한 대리자를 새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내는 완벽한 이스라엘로서의 종인 것이죠.
아, 잠깐만요. 전문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 비디오 게임의 재도전, 그러니까 다시 하기 같은 상황이네요. 제가 게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한번 들어보죠.
첫 번째 플레이어,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이스라엘이 광야라는 아주 험난한 맵에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맘대로 룰을 어기고 엉뚱한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 보스한테 죽고 게임 오버를 당한 거죠.
그렇죠. 계속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만렙 대리 플레이어인 예수님이 새롭게 딱 로그인을 해서 정확히 똑같은 그 광야라는 맵에 들어가서 예전 초보 플레이어가 계속 틀렸던 그 공략집을 완벽하게 제대로 사용해가지고 기어코 보스를 깨버리고 임무를 완수해버리는 거군요. 제가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와, 세상에, 정말 직관적이고 완벽한 비유네요. 방금 그 복잡한 신학의 모형론을 가장 현대적이고 쉬운 방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풀어내셨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실제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그 재도전의 양상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재현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일부러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네.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은 그거요?
네. 그때 마귀가 빵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전부 물리치시잖아요. 근데 그때 방어수단으로 입 밖으로 내뱉으신, 인용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구약의 신명기 구절들이에요.
신명기라면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어졌던 그 율법 말씀들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당장 먹고 사는 빵 문제 앞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앞에서 그냥 철저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완벽한 대리 플레이어,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동일한 광야라는 맵에서
완전히 동일한 유혹을 마주하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공약집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순종하고 승리해내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그 부끄럽고 실패한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내려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도전이자 완벽한 승리인 셈이죠.
실패로 끝날 거나 인류의 구원 역사를 덮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확 열어지치는 거군요.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들을수록 진짜 갈수록 거대해집니다. 이 완벽한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민족적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전 세계,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쫙 확장되지 않습니까? 추전 박사님의 자료 후반부를 보면 이제 이사야 55장이 등장하면서 이 구원의 초대장이 전 세계로 쫙 뿌려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이사야 55장은요, 이 고난받는 종이 완수한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축제로 이어지는지를 진짜 장엄하게 보여줍니다. 텍스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요.
와, 돈 없이 와서 가져가라.
네, 인류 전체를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는 새 언약의 초대장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종의 그 처절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벅찬 구원의 은혜를 포도주와 저주로 은유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내어준다니 이거 진짜 완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초대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텍스트를 성경 전체의 더 큰 그림이랑 딱 연결을 해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약에 등장했던 또 다른 거대한 영웅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그 옛날 할리우드 고전 영화 10개에서 찰스턴 헤스턴 배우가 연기했던 그 웅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의 모습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바다 쫙 가르고 막 지팡이 들고 백성들 이끌던 그 압도적인 모습이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서에 묘사된 이 종의 활약을 가만히 보면 흑암에 갇힌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굶주린 그들을 주리지 않게 먹이고 또 험하고 거친 산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나게 했던 모세의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겹쳐서 투영하는 겁니다. 즉, 이 고난받는 종은 단순히 한 명의 구원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생명수로 이끌고 가는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모세라. 그렇다면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바로 다음 리더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최종적으로 확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주었던 여호수아의 역할도 혹시 이 종의 모습에 겹쳐서 보이지 않나요?
이야,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그 지점이 진짜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흥미로운 포인트거든요. 과거 역사 속의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기는 했지만 결국 정작 자기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맞아요. 밖에서 바라만 보죠.
네. 하지만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종은 그 황폐해진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시 공평하게 분배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광야를 지나는 새로운 모세이자 동시에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새로운 여호수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와,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 합친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소름 돋을 만한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신약의 주인공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슈아거든요.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와 철자부터 발음까지 정확히 똑같은 이름입니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요?
네,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자 진리로 폐보를 찌르는 예리한 선지자, 그리고 백성을 어둠에서 이끌어내는 새로운 모세와 새로운 여호수아의 역할까지 이 수많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모든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이 단 한 사람, 고난받는 종 안에서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와, 듣고 있으니까 지 머릿속에서 막 흩어져 있던 거대한 퍼즐들이 하나로 탁 완성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 깊은 텍스트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백 년 전에 쓰인 이사야서라는 고대 텍스트가 훗날 등장한 어떤 한 사람의 삶의 궤적, 그가 행했던 치유의 기적들, 핍박 앞에서의 그 답답할 정도의 침묵, 그리고 그가 온몸으로 겪어냈던 고난의 디테일과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름돋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말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거나 후대 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 억지로 끼워 맞춘 거라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거대한 하나의 건축물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치전 박사님의 강의 자료를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어 탐구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수백 년 전 예언과 신학에서 이루어진 그 성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거는 인간의 그 얄팍한 정치적 상상력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기획할 수 없는 원대한 스케일을 보여주거든요.
인간이 기획한 게 아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머리를 써서 종교를 기획했다면 당연히 압도적인 무력으로 칼과 창으로 대적들에게 시원하게 복수하는 전형적인 영웅서사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세상을 구원할 진짜 왕이 무자비한 힘과 억압이 아니라 억눌린 약자들과의 철저한 동일시, 그리고 철저한 자기 희생과 긍휼을 통해 결국 승리한다는 이 엄청난 역설적인 이야기. 이거는 오직 인간의 얕은 인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만이 빚어낼 수 있는 장엄한 서사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기대하는 승리하고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 어떻게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받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아주 깊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남을 힘으로 짓밟고 권력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가장 아파하는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 상처를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긍휼에 있다는 것을 텍스트를 통해 확인했죠.
네, 첫 사역의 시작에서 요단강에 들어가 죄인들의 줄 맨 뒤에 조용히 서 계셨던 그 끝없는 낮아짐이 결국 모든 열방과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 고대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현대를 아주 팍팍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되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계신 학습자 여러분이 오늘 밤 혼자 곰곰이 한번 씹어볼 만한 되게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딱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좋네요. 어떤 생각거리죠?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55장에는 아주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엄청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들으시는 분들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언제 주로 사용할까요?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끔찍한 비극을 마주하거나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 신의 깊은 뜻은 우리 같은 한낱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지. 이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체념하는 변명거리나 위안거리로 쓰곤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위로를 받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치전 박사님 자료 전체의 거대한 문맥에서 볼 때 이 구절은 우리가 평소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충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념이 아니었죠.
네, 이것은 알 수 없는 맹목적인 재앙에 대한 변명이 아니고요. 인간의 얄팍하고 옹졸한 그리고 늘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죄악된 계획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충격적일 만큼 거대한 용서와 자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상처받으면 힘으로 복수하려 하고 실패하면 쉽게 포기해버리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너희를 기어코 살려내고 조건 없이 값 없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엄청나게 압도적인 은혜의 선언이었던 거죠.
와, 정말 본질을 찌르는 해석이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대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신의 신비를 그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마음 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대한 자비로움으로 새롭게 재정의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팍팍하고 경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이 날마다 저지르는 그 뼈아픈 실패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무자비하게 남을 짓밟고 상한 갈대를 쉽게 꺾어버리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꺾지 않고 도리어 끌어안고 치유하는 그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 다음 텍스트 탐구 시간까지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